VOA 세계뉴스입니다. 미 국방부가 1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 2,500만 달러 추가 군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브래들리 전투장갑 차량 15대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10대가 포함됐습니다. 또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를 위한 로켓과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나삼스 탄약, 그리고 스팅어 미사일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지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통령 승인으로 지원되는 미국의 40번째 군수 지원입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즉각적인 요구와 장기적인 안보 지원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3일 최근 논란이 된 싱하이민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이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대사가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싱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대사는 앞서 지난 8일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관저에 초청해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고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싱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저격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13일 중국군 조종사 훈련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비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을 방해하기 위한 수출 통제 조치 남용을 멈추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12일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군의 비행훈련에 관여하고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 중국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산 품목을 획득한 중국 기업 등 43개 기관을 수출 통제 문호에 추가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반복적으로 과장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며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 경제 질서와 무역 규칙을 무자비하게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4% 상승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 올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겁니다. 물가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3% 상승했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설정한 물가 상승률 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강경 입장을 유지한 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거래 혐의로 모스크바에서 구금된 미국인이 12일 러시아 TV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관영 러시아24TV는 미국인 마이클 트래비스 릭시가 법정 철창에 갇혀 서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51세 릭시는 음악가이자 전직 공수부대원 출신으로 모스크바의 한 음악밴드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이메일 성명에서 그의 구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미 대사관 직원들이 그의 재판에 출석했으며 모든 영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2일 릭시의 구금과 관련해 미국이 영사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13일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일본 우주개발전략본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향후 10년간의 우주안보 지침을 담은 우주안보 구상을 채택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6월 14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북핵수석대표는 워싱턴에서 한국의 북핵수석대표와 회담한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독자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의지를 밝히면서도 발사 시한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주한중국대사의 배팅 발언에 대해 일종의 압박 전술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수석대표가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조율했습니다. 미국 측 수석대표는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에는 조율된 독자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2일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its escalatory behavior has consequences.
성김 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한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한 뒤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동시에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과 관여하고 그들의 공격적인 활동을 억제하며 국제사회 대응을 조율할지를 놓고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대표는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제재 노력, 즉 조율된 독자 제재에 대해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다른 발사가 있을 경우 그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think we'll continue to work well very closely on sanctions efforts. Coordinated unilateral sanctions. I think that
이어 안보리의 역학 관계는 계속해서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며 이러한 활동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인 만큼 이런 중요한 맥락에서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최선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신뢰성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cred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is at stake. So we'll work together to find the best way to
성김 대표는 따라서 우리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군도 북한의 위협 증가에 대응해 무엇을 할지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발사가 이뤄질 경우 우리의 대응에 많은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성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동맹, 파트너를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 강화와 일본과의 3국 안보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I'm sure you have seen, we have taken concrete steps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from the increasing.
특히 3국 협력 확대는 한국, 일본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으로 인해 중대한 활력을 얻었다며 우리는 영내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친 양국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한 미한 그리고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뤄진 다양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가 지속 발신될 수 있도록 한미는 G7, EU 등 유사 입장국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이 최근 발표한 독자 제재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성김 대표와의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미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조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재진출한 것을 계기로 안보리에서의 북핵 문제 대응을 논의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진 한미일 협력이 안보리 무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질문에 우리의 전략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억지와 단념, 대화와 외교 등 총체적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뭐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총체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 총체적인 접근이 바로 억지와 그다음에 단념시키는 것과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이어 이러한 노력이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 강력하게 계속되면 결국 어떤 순간 북한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김 본부장은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의지를 밝히면서도 발사 시한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한일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첫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 1형을 발사했지만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발사에 앞서 국제해사기구 IMO의 지역조정기관인 일본 해상보안청에 항해 경보 자료를 보내고 IMO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서 발사기한을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로 예고했었습니다. 발사기한은 끝났지만 북한은 추가 발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IMO의 북한 규탄 결의에 반발해 추가 발사 시 사전에 관련 일정을 IMO에 통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한 군당국은 대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앞서 위성을 발사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 지역을 포함해 다른 곳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각종 발사체를 생산, 시험, 조립하는 공장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의 발사 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언제든 예고 없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 상황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당분간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부대 배치 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2일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영역 나카시에 대비하는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발사 시점에 대해선 엇갈린 전망들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실패 원인으로 신형 엔진과 연료 특성의 불안정성을 꼽았다며 정식 위성을 재발사하기 전에 기술적 문제를 보완한 후 발사체 시험 발사를 수차례 거쳐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우주개발국은 발사 실패 직후 발사체가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 즉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며 천리마 1형에 도입된 신형 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 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박사는 고공 엔진으로 불리는 신형 2단 엔진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포착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의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38로스는 상업용 위성 사진을 근거로 서해 위성 발사장 수직 엔진 시험대에서의 새로운 활동을 포착하고 이는 새로운 액체 연료 엔진 시험 준비를 시사할 수 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습니다. 이 박사는 북한이 고액의 첨단 장비로 고공 엔진을 지상에서 시험할 수 있는 우주 환경 시험 시설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와 관련한 모종의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수선 엔진을 만들어놨다 하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고공 엔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2단 엔진이 진공중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지상에서의 환경하고 다르니까 그것을 모사하기 위한 엔진 시험을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북한에서 초여름 장마인 보리장마가 시작되는 등 기상여건을 감안해도 재발사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엔진과 연료 문제는 그동안 위성 발사체 개발 국가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 보완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북한이 가급적 빨리 재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추가 발사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보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구도, 그러니까 안정적인 발사 장소, 또 안정적인 단분리 방식, 기본적으로 무리한 방향선이라든가 유도를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쐈던 방향으로 궤도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안정성을 좀 찾을 가능성이 높고
미 한일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추가 도발 시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의 전략무기 체계에서 갖는 정찰위성의 높은 위상과 위성 발사체가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협이라는 점에서 미한일이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찰위성을 보유한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타격을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이고요. 이는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북한이 정찰위성이라는 것을 발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결국은 액츄얼리 ICBM을 바탕을 한 것이다. 이번에도 지금 드러났지만은 화성 15를 활용을 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ICBM 정상각도 발사 시험을 그들을 모사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2일 워싱턴에서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미한 양자와 미한일 3자 차원에서 제재와 군 당국의 대응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군 당국의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금 와 있는 SSBN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한미의 연합훈련이죠. 북한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해상격추훈련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주 중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 정찰위성 재발사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 논의가 있더라도 내용을 공개할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홍민 박사는 6월 당 전원회의는 통상 각 분야의 상반기 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성격이라며 정찰위성 재발사 문제가 별도로 논의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략무기에 대한 실험이나 훈련이 있어야 되는지 총적인 가닥을 언급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공개되는 부분이 매우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반기에도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 정도의 원칙적인 내용만 공개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종호 사무국장은 정찰위성 발사 실패가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이 쉬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 전원회의에서 설사 관련 논의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백악관은 최근 주한중국대사의 배팅 발언과 관련해 일종의 압박 전술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동맹이라면서 적절한 외교적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 최근 한중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분명 일종의 압박 전술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t certainly appears as if there was some sort of pressure tactic here used.
커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관계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한국이 후회할 것이라고 밝힌 싱 대사의 지난 8일 발언을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주권국이자 독립국으로서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고 강조하고 한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외교정책을 결정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싱 대사는 지난 8일 서울 중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한국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9일 싱 대사를 초치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실도 12일 브리핑에서 싱 대사를 겨냥해 대사 직분은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가교 역할이 적절치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한중국대사의 배팅 발언 논란이 한중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를 바꿀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의 강압 행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일본, 호주 등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1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으로 촉발된 한중 갈등 상황과 관련해 중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얕잡아 보는 외교 기조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 국민에게 윤 정부의 대중 강경 입장이 향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해석했습니다.
Beijing is taking a very patronizing public stance in its diplomacy with Seoul.
와일더 전 보좌관은 당장 중국의 목표는 윤 정부가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완 해협의 현상 유지 지지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서방 동맹체와의 관여 확대를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영내 안보 이익에 순응하고 일본과 기타 미국의 파트너들과의 영내 안보 구조에 참여하는 데 덜 적극적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8일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관저에 초청해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고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싱 대사의 발언은 양국 외교부가 상대국 대사를 초치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9일 싱 대사를 불러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한국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사절의 우호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빈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0일 중국 외교부 측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싱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업무라고 설명하며 한국 측이 현재 양국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고 진지하게 대하길 바란다고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브리핑에서 싱 대사를 겨냥해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싱 대사의 직무라며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이라며 싱 대사를 엄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적인 한중관계 방향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중국이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That because they are irritated in general about the direction that President Yoon is going in terms of its relationship.
과거 한국은 중국에 대해 소위 전략적 모호성 혹은 전략적 균형 접근을 취했지만 현 정부는 대일관계 개선과 함께 미한일 3자관계를 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 중국과 타이완 간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라고 언급한 것 등에 중국의 불만이 쌓여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시각에선 한국이 점점 더 한쪽을 선택하고 있다며 중국이 윤석열 정부를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해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테리 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한일에서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테리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사태가 자신들의 영내 우월성을 내세우고 주변국들의 복종을 요구하는 중국 측의 오래된 행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인지 일개 외교관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몇 년간 이런 종류의 설전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전망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중국의 접근 변화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은 한국이 핵심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결정을 바꾸도록 협박하고 모욕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균형에서 벗어나 보다 노골적인 친북 기조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물론 베이징의 베테랑 외교관들 중에는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국이 한국에 대해 더욱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 정부가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모색하더라도 강압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은 윤석열 정부를 벌주기 위해 강압적인 경제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과거 한국 정부는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지만 한국 국민에게 큰 이익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Past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bent to China's pressure, but without achieving significant benefits for the South Korean people.
그러면서 한국은 특히 무역 분야에서 협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열망한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줘야 하지만 강압적인 이웃 강대국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미테리 국장은 중국은 한국이 압박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압박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이 원칙을 지키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eijing will just continue to pressure if they think South Korea is very weak about it.
특히 일본, 호주 등 마음이 같은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리첼리스 전 실장은 이것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한국은 이미 미한 군사동맹과 2만 7천여 명의 주한미군 주둔,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직면한 도전은 이 두 관계에서 균형이 아니라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민간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석좌는 중국은 한국이 특정 선을 넘을 경우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타이완 방어와 관련해 더욱 전향적인 발언을 하거나 미국 주도의 수출 통제에 올인하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려는 시도에 동참하는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앤드류어 석좌는 한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역내에 이익을 주는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또한 중국과 굳건하면서도 공정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역내와 국제 이슈에 대한 협력의 길을 계속 모색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야 한다고 여석자는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미 국방부는 칼 차관이 한국에서 확장 억제 강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11일 콜린 칼 국방정책차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한국,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칼 차관이 한국에서는 정부 고위 관리와 카운터파트를 만나고 미한 연합훈련 등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칼 차관의 한국 방문은 미한 동맹 하에서 확장 억제 강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부각하고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여전히 철통같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한 칼 차관이 일본을 방문해 정부 고위 권리와 카운터파트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의 논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취해진 역사적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칼 차관의 이번 순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동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 계획을 밝히며 칼 차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고위 군사 지도자들을 만나고 일본과 한국에서는 다양한 카운터파트와 회동해 이 지역에서 우리의 철통 같은 동맹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Dr. Colin Call will depart this weekend for a series of engagements in Hawaii, Korea, and Japan.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장관이 14일 서울에서 칼 차관을 접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칼 차관과 만날 것이라며 확장 억제 강화 방안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고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부차관이 평가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은 이 약속이 다음 정부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한일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해선 3국 미사일 방어망 통합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롤리스 전 부차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롤리스 부차관님, 북한이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2022년 초부터 북한은 11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이 많은 86번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했고요. 또한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억지력 유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ou know, I believe it's the only option we have right now because what we see with the North Koreans is their determination to demonstrate a capability to do two things.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로 한국과 영내를 계속 위협하고 결국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역량 고도화에 대응해 우리가 억지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한일 국방협력도 전례 없이 강력한데요. 세 나라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미사일 정보를 수집하면 다음 단계는 요격입니다. 미한일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this is a big step for all three countries. It means that we've achieved or are achieving a higher level of trust between Korea and Japan, South Korea.
저는 그것이 세 나라 모두에게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신뢰 수준이 더 높아진 것이죠. 또한 3국 간 더 높은 수준의 신뢰와 통합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기자가 질문한 그 내용입니다. 3국 간의 탐지와 정보 공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3국 미사일 방어망의 통합입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롤레스 부차관님, 미한일이 미사일 방어망 통합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Absolutely, because I think there's two things going on. I think the threat to Japan is as acute as it always has been acute to U.S. bases in Japan.
물론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북한 미사일의 일본과 주일 미군에 대한 위협이 심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 대한 전술핵 위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정식의 새로운 요소이고 윤석열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은 거의 전적으로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태도를 가졌었습니다. 새로운 현실은 북한은 한국을 전술 핵무기로 공격할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한국에 알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롤리스 부차관님, 부시 행정부 때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부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에도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오늘날 북한을 다루는데 육자회담의 경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The six party talks were basically a failure. Except for one important thing. It allowed us understand, I think, and it allowed everybody at the table.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실패한 회담이었지만 중국을 포함한 당사국 모두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북한이 스스로의 행동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역량을 과시하고 입증하려고 하죠. 6자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들은 북한이 준수했다면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하심했기에 우리는 같은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저기 산양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 핵무기 개발 시도를 무산시키는 데 직접 관여한 내용을 소개하셨습니다. 50년이 지나 한국에서는 핵무장론이 주류 담론이 됐습니다. 북한은 11번의 ICBM 실험을 했고 그중 상당수가 성공했습니다. 미국 도시들이 북한의 핵 보복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확장 억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한국인들은 미국 확장 억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This is the question that's on the table now. I compliment President Yoon for having brought this issue to the fore.
그것이 지금 현안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전면에 제기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미국에 제기하면서 이제는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막연한 전략적 억지 공약이 아닌 집중적인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도 지난 몇 달간 인정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점을 주장하고 있으며 저는 이러한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보장에 만족하며 핵협의 그룹이 확신을 줄 것이라는 점을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진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You're asking in a way, is that enough? And I think the answer is maybe, at least in the near term. But it may not.
기자는 제게 그것이 충분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약속이 다음 정부까지 지속될 만큼 충분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매우 광범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인들은 미군의 재래식 전력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것뿐 아니라 전술핵을 재배치해 한국 영토에서 미국이 관리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전술핵 등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억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수준의 억지력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미국이 전술핵을 철수했을 때 솔직히 우리의 신뢰도와 억지력 수준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핵협의 그룹이 있어도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는 의견이 언젠가는 제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롤리스 부차관님,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선언 발표 며칠 전 기자들에게 냉전 때처럼 한반도에 전술핵이나 다른 종류의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don't think we have the capability to do that now because the way our arsenal is organized, remember when we withdrew tactical nuclear weapons previously,
we were 지금은 미국의 무기 체계 구성을 감안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역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철수했을 당시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따라 해당 무기를 파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저는 확실히 2, 3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데 그때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는 것이 매우 타당한 요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서 핵무기 사냥은 박정희 정부 당시 핵 개발을 저지한 성공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때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I think the key was that, and I have deep abiding respect for President Park Chung-hee. Let's put that right on the table.
우선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설명했듯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보유를 추구했던 동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매우 실용적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의사결정자들이 주위에 있었죠. 비밀 핵개발에 대해 미국이 전모를 알고 있었으며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 참모들이 납득했을 때 박 대통령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미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태를 통해 비확산과 미한 동맹, 군사관계 등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모든 일은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핵추진 계획의 오류를 보고 때로는 목숨과 경력을 걸었던 한국 측 인사들에게 전적으로 공로를 돌립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분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부차관으로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한국 내 핵무장 여론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북한의 인권 침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국제 유력 인권단체들이 비판했습니다. 베이징에 대사관을 둔 국가들이 중국의 정책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남았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앰네스티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12일 VOA에 중국에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 조사와 피해 사례를 통해 확인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최재은 북한인권 담당관은 국제 앰네스티는 중국 내 북한 주민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을 경우 인권 침해에 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비호 신청을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의 당사국임에도 중국 내 북한 주민이 UNHCR과 접촉하는 걸 막아왔다며 오히려 강제 북송을 통해 수많은 북한 주민을 사지로 돌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변함없이 계속돼 왔으며 북한의 인권 침해를 사실상 방관하는 걸 넘어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본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중단해야 하며 또 다음으론 국제 앰네스티는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 주민의 제3국행을 허용하거나 중국 또는 다른 국가에 비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 또는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 주민이 유엔 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걸 전면 허용하고 그들이 공정한 비호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의 이런 입장은 미국 의회가 13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앞서 장기간 봉쇄 중인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중국 내 구금시설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이 대규모 강제 북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진단하는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의 최 담당관은 이와 관련해 유엔 난민협약 조항을 설명하면서 당사국인 중국의 탈북민 송환은 명백한 국제관습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독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의 강제 송환에 대해선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UNHCR은 중국 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두고서 상대를 가려가며 움직인다는 외부의 지적이 결코 옳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당국의 비협조와 상관없이 UNHCR은 본래 설립 취지를 되새겨 중국 내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도 UNHCR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 VOA에 탈북민들은 박해를 피해 탈출한 것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게 UNHCR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나 UNHCR은 대체로 침묵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탈북민들에 대한 이러한 권리 침해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UNHCR이 해야 할 일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지만 현재까지 UNHCR 중국 사무소는 이를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UNHCR이 북중 국경 근처로 가는 걸 엄격히 금지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유엔 난민협약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근본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UNHCR은 지난주 VOA에 중국 국경 지역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탈북민들과 관련해 직접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 단체 연구원이 탈북 전 북중 국경에서 근무했던 한 북한 보위부 고위 간부와 했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 당국의 고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전직 보위부 고위 간부는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송환되는 모든 탈북민을 조직적으로 고문해 그들이 북한 밖에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혀낸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면서 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대규모 학대는 베이징의 대사관을 둔 모든 국가가 우려해야 한다며 외교관들은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 중국의 정책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일 열린 미국 의회 청문회 패널로 출석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런 목소리에 동의한다면서도 문제는 다른 많은 국가들이 탈북민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bsolutely. They should be. The difficulty is a lot of other countries don't pay much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questions.
킹 전 특사는 또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국가들 역시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A 뉴스 김영권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5월 북한에 1,276톤의 밀가루를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세관 당국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쿠즈바스가 아시아 및 동유럽 8개 나라에 모두 17,970톤의 곡물이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밀가루 일부를 북한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세관 당국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쿠즈바스가 밀가루 1,280톤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극동 아무르주가 옥수수 2,800톤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공개했는데 이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국경을 봉쇄한 이후 러시아가 처음으로 제공한 대북 곡물 수출량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 접경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크라이 지역이 북한에 곡물을 수출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가끔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6도, 낮 26도, 부성 아침 15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 28도, 강계 아침 12도, 낮 28도, 희천 아침 14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17도, 낮 26도, 사리원 아침 16도, 낮 26도, 신계 아침 14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7도, 낮 24도, 장전 아침 16도, 낮 22도, 평강 아침 13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5도, 낮 25도, 청진 아침 15도, 낮 21도, 김책 아침 14도, 낮 22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9도, 낮 25도, 김영권 아침 6도, 낮 20도, 삼지연 아침 5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소나기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도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유럽 안보협력기구는 러시아 당국의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추방 의혹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미국 대표인 마이클 카펜터 대사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이들과 가족을 떼어놓는 것은 가장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행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goes without saying that no government should ever be committing crimes against children.
카펜터 대사는 어떠한 정부도 어린이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의 국가 정체성을 지우려는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카펜터 대사는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인구를 강제로 분리시키려는 러시아의 노력이 광범위해졌으며 2022년 2월 24일 본격적인 침공 이후에는 1,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크림반도에서 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report notes these children have been sent as far away as Siberia and the Russian.
카펜터 대사는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까지 멀리 보내졌다며 수천 명의 아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납치됐지만 올 4월 23일 현재 361만 명이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수천 명의 가족들이 여전히 러시아 당국에 의해 이산 가족이 됐으며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정신적 고통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이 몇 가지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가족과 보호자들로부터 떼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One way is that they're forcibly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or guardians by Russian authorities.
카펜터 대사는 한 가지 방법은 이른바 여과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을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강제로 분리되는 것이라며 부모들이 구금되고 여과 캠프로 보내지고 또 아이들은 종종 다른 시설로 보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가족들로부터 떼어놓는 또 다른 방법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뿐만 아니라 점령된 크림반도와 같은 곳에 있는 어린이 캠프에 모든 비용을 지불한 여행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러시아로 입양되는 경우 종종 아이의 이름과 출생지를 바꾸게 됩니다.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린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추방된 어린이들을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돕고 있으며 러시아 당국의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가 1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 2,500만 달러 추가 군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브래들리 전투 장갑 차량 15대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10대가 포함됐습니다. 또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를 위한 로켓과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나삼스 탄약, 그리고 스팅어 미사일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지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통령 승인으로 지원되는 미국의 40번째 군수 지원입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즉각적인 요구와 장기적인 안보 지원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3일 최근 논란이 된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외교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가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 대사는 앞서 지난 8일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관저에 초청해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고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신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저격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한국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13일 중국군 조종사 훈련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비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을 방해하기 위한 수출 통제 조치 남용을 멈추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12일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군의 비행훈련에 관여하고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 중국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산 품목을 획득한 중국 기업 등 43개 기관을 수출 통제 문호에 추가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반복적으로 과장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며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 경제 질서와 무역 규칙을 무자비하게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13일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함께 제공하는 지원은 전장에서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이는 반격이 개시됐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진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영토를 해방할수록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더 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더욱 단합됐다며 다음 달 11일과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될 때 그 모멘텀을 기반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4년부터 나토 사무총장을 지낸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이 오는 9월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가운데 아직 차기 사무총장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4% 올랐습니다. 미 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 올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겁니다. 물가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3%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설정한 물가 상승률 2%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강경 입장을 유지한 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3일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일본 우주개발전략본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향후 10년간의 우주안보 지침을 담은 우주안보 구상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